오늘 10장 21절 봅시다. 10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지금 기뻐하셔서 말씀이 많은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면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말이 많은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 하니까, 그 앞쪽에 이제 70인 전도단 파견했던 그 얘기가 있었죠.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갔더니 이렇게 능력이 임하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잃어버린 찾으러 온 그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이 많은 이 대목인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늘 성령 충만이나 성령 받으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교회에서 많이 쓰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셨다? 이게 뭘까? 설명이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설명이 잘 안 되고, 우리가 그 제일 많이 듣거나 확실한 대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연한 얘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돕고 인도해가는 그 역할을 실제로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도 하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충만을 저도 잘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성령 충만은 마치 술 취한 것하고 비슷해요.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어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돼가지고 대낮에 나가서 확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것들이 대낮에? 미쳤다 안겠어요?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5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건 다른 것이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어떤 암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가는 거, 이 모습은 또 어떻게 잘 보면요, 술에 취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행설 수설하는 이런 느낌을 은근히 여기 또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제일 큰 증거겠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거나 덜 슬픈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 만날 수가 있죠. 근데 힘든 일은 잠깐이고 조금이고 좀 있다 보면요, 이내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게 참 쉬워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기분 좋으면 저절로 뭐예요? 말이 많아지죠? 예수님 모습이 딱 그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말씀이 많아진 이런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형제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디 가서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요 참 기쁠 때가 많은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남한산성에서 한 11주 동안 그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사실 우리가 있던 그 부대에 구대장이 둘, 구대장 그러면 뭐 군대에서는 소대장격인데 훈련생들을 통솔하는 그 하사관, 구대장이라고 불렀어요. 구대장 둘이가 있고 그 위에 저기 중대장격인 대위가 있었어요. 이 대위를 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훈련생인데도요. 어느 날 저녁에 조모하는데 쭉 가다가 저제 주머니, 요 옷주머니에 그 영어 성경 조그만 게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뭐 꺼내라고 그래갖고 꺼내고 들고 있었더니 저거 딱 한마디였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교인인가? 예. 그걸로 끝. 그런데요, 그 대위를 제가 만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부탁을 한번 할까 싶은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훈련소 때부터 받아왔던 편지가요, 굉장히 많았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100통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는 편지를 받으면 보고요, 전부 소각시켜요. 그 무슨 군사 기밀 관계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소각 안 시키고요, 훈련소에서 그걸 다 가지고 남한산성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온 거 다 보관해가 숨겨놨다가 한번 또 호되게 야단 났죠. 구대장이 태워! 하니 못 태운다. 이놈의 시기나 버티니까요, 거기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니도 위험하지는 마, 나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거 다 가져와. 가져와가지고 구대장, 자기 구대장의 다리미 통에다가 그걸 넣어놨어요. 거기는 검사를 안 하거든요. 혹시 외부에서 무슨 기관에서 검사를 와도 훈련병들만 검사하지, 그거는 정식 군인이니까 군인방은 안 뒤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하니까 여기 넣어놔 이랬단 말이에요. 야, 부피가 제법 돼요. 이걸 어떻게든지 집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공이 많이 했어요. 그 공이 중에 하나가 저 대대장한테 부탁을, 중대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밖으로 좀 내보내달라고 그럴까 이러다가 끝내 부탁 안 했어요. 왜 부탁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저 중대장 보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분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덕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한다면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확인 때문에. 근데 결국 그 편지 전부 빼돌려가 집에 가져왔어요. 뭐 사실은 딴 거 아니고요. 그 밑에 동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동생 면회 올 때, 집에서 이제 면회가 올 때 동생 면회가 왔다고 나도 따라 나가면서 사실은 그 편지를요, 옷 여기 이 안에 허리춤에 뺑 둘러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일가 나가서 결국 전달해가 집에 보내긴 보냈어요. 딴 게 아니고요. 이유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가 거기서요, 크게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그때 당시 편지 보낸 거 다 못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못 갖고 나와요. 지금은요, 전화하고 휴대폰 갖고 익하고 있는 판국이니까 세월이 그만큼 달라졌어요. 예. 요새 편지 쓰기나 쓰나요?
아니요. 옛날에 편지 썼잖아요. 옛날에 그 편지들 다
그 안에서 전부 소각시켜요. 태우라고요.
아, 밖에 못 가구나.
네.
그냥 있는 편지나 뭐 그냥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도요?
네. 기본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워낙 편지를 많이 쓰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잖아요. 우리 고동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고 목사님 나한테 보낸 엽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 목사님은 기절할게요. 도대체가 지워지지 않는 기억 안, 기억도 잘 안 지워지지만 그런 거 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 그래 옛날 그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뭐 우연찮게 마주쳐가지고요. 제가 발령받아서 저 멀리 떠나 있었는데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타 메고 올라왔던 거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강의를 하나 했는데 이 후배들이 틀어막았어요. 못하게. 틀어막았는데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야 IQ 순서대로 날 찾아오더라. 그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는 게 IQ 순서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권호훈, 그때는 권호훈이죠. 그래서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제가 그리 알아요. 3년 만에 찾아온 놈도 있더라고요. 3년 뒤에 와가지고 뭐 노닥노닥 떠들고 앉았는데 야 그거 임마 내 말 잘 들었으면 3년 전에 다 해결됐을 거. 인자 네가 제일 머리 나쁜 놈이야. 괜히 옆에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거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겉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요?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듣게 되지만 근본은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하니까 그 22절에 보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제자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아는 것, 뭘 그렇게 기뻐하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목표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양 집에 양 99마리를 놔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다닐 때 그 찾아서 돌아오는 그 기쁨.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쁨이 이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대 파송대가 갔다 돌아와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 이런 일을 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해보면요. 여러 종이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어딨노, 여러분들. 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설령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것도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거거든요. 모든 것이 신이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또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같은 뜻이 돼버려요. 전부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일신 사상.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일신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특히 이스라엘이 유일신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유심히 한번 보셔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이라는 그 동네가 모든 것이 신이거든요. 애굽 때 그 내린 열 가지 재앙, 그 전부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물도 신이요, 소도 신이요, 개구리도, 뱀도 다 신이에요. 태양도 신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동네에서 이 자라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일신을 믿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뒤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 주변은요 여전히 잡신이 울부린 동네예요. 그들이 만약에 이방의 다른 신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신을 섬길 때 그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놔두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재앙을 내리시고 야단을 치고 이래가지고 유일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들이 받아들였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누구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는가 하니까 21절을 또다시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요? 어린 아이들에게. 비유죠. 이 어린 아이라는 건요, 귀하고 예쁘다는 뜻이 아니죠. 어리석고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잘났다고 절대로 잘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어떠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누구는 저렇게 복도 많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복이 제대로 된 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23절이에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제자들 지금 뭘 보고 있는데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참 귀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24절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이러죠. 여러분, 임금도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걸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 대적자들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똑같은 걸 봐도요, 감격에 눈물 흘릴 사람이 있고 안만 봐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맞는 것도 그래요. 뭐 가끔 클래식 연주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감격에서 눈물 흘린대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자요. 왜 그런 차이가 나오죠? 네, 알고 모르고의 차이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옛날 임금들, 선지자들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던 거다. 그냥 너희가 얼마나 복되냐. 예수님께서 지금 참 기분이 좋으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 위에 돌아가실 거라는 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알았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그걸 정말 기대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선지자의 예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눈에 생생하게 보이도록 예언을 하고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많이 예언해요. 근데 그걸 간절히 보고 소원했지만 다들 못 봤죠. 그냥 딱 한 사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봤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게 누구 얘기죠?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되는 걸 구약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봤다고 얘기해요. 그건 좀 진짜 독특한 얘기인데, 그건 이제 요한복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만히 있어라. 여기 또 요한복음 하실 때 아무도 안 계셨나요? 그 얘기 하려면 길어지고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결국은 사흘길을 가면서 메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 이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달리 그 구절을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 마음이요? 그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걸 알았으니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은 바로 이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해야 될 건데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는 건 누구냐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참 희한하다,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 만큼 기뻐했을까요? 알아야 기뻐하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알면 알수록 이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안 기쁜 경우도 참 많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얘기가 이거 뭐 설교에 엄청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유명할 이유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과대평가를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게 그렇게 유명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25절에서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냐. 아멘. 이게 그다지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배운 게 뭐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던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요. 다 아는 걸, 뭐 새로운 걸 배운 건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 없어요. 뭐 예수님께 와서 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했던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 그래서 그래야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은 와서 특별한 거 뭐 배운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무슨 독특한 얘기가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물을 때 한수 배우겠다고 온 게 아니고, 뭐라고 왔어요?
시험하려고요.
이건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 중고등학교 시험 되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새로 만나면, 저 선생님이 실력이 있나 없나, 그거 알아보려고요, 질문을 툭툭 던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잘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지혜롭게 못 넘기면요, 아이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은근히 슬쩍 실험을 해봅니다. 말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잘못 걸리면요? 예, 박살 나는 거예요. 예, 이제 아이들이 뭐 어디 가서 공부 짓다나 공부 좀 했다고요, 이렇게 티를 내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도전해 온 놈들이 들어 있어요. 전 주로 이제 그런 녀석 붙들어 가지고요, 네 수준에 맞는 질문이나 해. 어설픈 거 배워서 자꾸 그러지 말고. 학년마다 이게 다 다른데요. 중학교 1학년짜리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맡은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어느 한 해 중학교 1학년 맡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요, 영어 어디 가서 다 배워가 왔어요. 다 배워가가지고 이제 좀 안다고 끄떡대고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알파벳 100번씩 써오기 뭐 이런 거 참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왜 그렇게 무식한 짓을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 저는 숙제 많이 안 해요. 딱 한 번만 써와. 그런데 근데요, 영어를 배웠다는 애들이 알파벳을 정확히 쓰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안다고 끄덕대는데요, 제가 검사를 해보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서, 우리 선생님이 실력이 있구나, 이런 티를 말없이 그냥 확 내버려야 되거든요. 1학년들 처음 해보면 거의 여기에 다 말려 들어가요. 얘들아, 영어 쓸 때 있잖아. 줄을 잘 맞춰야 된다. 쓸 줄을 아는데 줄을 못 맞추는 거 틀린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전부 같은 칸에 넣어라. 이 말 한마디면 애들 푹 가버려요. 동그라미는 전부 같은 칸에 넣어라. 그러면요, 저 어필 배운 아이들이 P자, Q자 같은 게 한 칸 위로 올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B자 이런 것도요, B에 P나 P나 이게 전부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는 전부 같은 칸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잘 틀리는 게 예를 들면 G자 같은 경우, G를 처음 써보면요, 위에 칸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G는 동그라미를 같은 칸에 다 집어넣고, 꽁지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아래 칸, 꽁지가 위에 붙었으면 위에 칸. 그래서 이걸 전부 일치 안 시킨 건 다 틀린다. 열어놓고 한 번 딱 주의 주면요, 잘 써와요. 그래서 배울 때는 녀석들이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라, 이제 한마디 그냥 딱 열어 눌러놔놓고, 두 번 잘 안 시키죠. 한 번만 정확하게 써오면 다시 써오란 숙제 안 시키는데, 여하튼 뭐 큰 애든 작은 애든 처음 만나면 이런 싸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전을 해왔다는 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좋지 않은 너희들로 물었고요. 또 한 가지 잘못은 뭐냐면, 일절 끝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가. 율법교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당연해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게 기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구원은 네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요거는 이 일곱 교사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지 네가 뭘 해야 얻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춘 답변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죠. 율법이 뭐라 하더냐 물었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잘해요. 이거 대답이 성경에 두 군데를 인용한 겁니다. 이거 하나는 잘 아는 것이지만 한 군데 있는 구절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답변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오, 잘 아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근데 1차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답변을 해주신 거는 아니에요. 아는 대로 행하면 될 일이지. 나한테 물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26절 질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만 물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곧이 하나 더 붙었어요.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어떻게 읽느냐라는 게 요게 다 지금 쉬운 말로 하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는 것만으로 아니고 읽고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는요, 그 모세 시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전부 불로 앉혀가지고 읽어주는 것밖에 안 했어요. 낭독이죠, 주로. 낭독 듣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점점 지나니까 이제 뭐가 더 중요해지느냐면요, 그것을 이 상황에 어떻게 해석을 해서 맞춰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주어졌던 그 율법을 그 유대인들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끝나지 않고요, 읽은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유가 이게 해석의 문제거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고, 오늘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그 문제예요. 왜? 혼자서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는데, 뭐, 이 사람 답변 잘해요. 답변 잘했으면, 그래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요건 이제 은근히 자랑 좀 하고, 아, 그 정도 같으면, 예수님의 답변이 그 정도일 것 같으면, 그건 뭐 나한테 별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니라고, 누구니까 라고 물었는데, 36절 보시면 예수님이 또 말이 약간 달라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은요, 나의 이웃을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점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자비를 베푼 자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사람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냐는 거죠. 아니, 달리 할게요. 이 율법교사가 누구를 보고 자비를 베푼 자니라고 그러나요? 사마리아인이죠. 네. 사마리아인이다 이러면 될 긴데 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안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앞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은 접근 금지 이런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거 그냥 확 싸지르도록 그리 할까요? 예.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왜 여기 통과하냐? 그러지 마. 이런 거죠.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할 때, 저, 식당 문간에다 그런 거 써붙이대요. 유대인, 아니, 우리는 주로 그렇죠. 일본인하고 개하고 출입금지,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팻말을 일본인들이 보면요? 많이 기분 나쁘죠. 뭐, 일본 가면 또 한국인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딱 그려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그런 관계니까, 이 율법교사 입에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입밥, 그거 돌려버리는 거죠. 그럼 거꾸로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존경하고 본을 봐야 될 사람이라고 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다 그냥 지나갔는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화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율법교사는 뭐 좋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에게 나와왔지만,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만한 특별한 무슨 좋은 방법이나 좋은 말씀을 들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에게 은근히 야단만 맞은 거예요. 알면서 묻기는 왜 물어?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그죠? 70인 전도대가 전달 왔다가 좋아가지고 방방 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은근히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그렇게 권능 행한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이걸 기뻐해라. 그것도 은근한 책망이에요. 얼핏 들으면 책망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은근히 책망하는데, 이게 율법교사도 그런 의미였어요. 알면 아는 대로 행하면 될 일이지 뭐 그러냐. 은근히 책망을 받은 듯한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제가 10일 좀 긁고 지나갈게요. 전에 제가 다른 모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현재우 목사 신대원에 저하고 한방을 쓰면서 어느 날 이런 설교하지 마라 하고는 제가 놀면서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에? 누가 그런 설교합니까? 하고 티박을 툭 주잖아요. 제가 괜히 얘기권 했다가 못 들어가지고 신대하고 얘기하는데, 1년 뒤에요. 1년 뒤에 점심시간에 그 우리 꼭 예배 드리고 저 식당 가는데 신대원 교수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전도사가 지금 어디선가 저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내보고 티박 전화놓고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당에 밥 먹으러 왔더니 쫓아왔어요. 아이고 형님 그런 설교 한 사람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설교가 딱 요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할 때에, 훈화 잘하는 교장 참 드물어요. 근데 이 정도 훈화는 아주 멋진 훈화입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거미, 개미, 벌. 벌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니까 꼭 필요한 동물이죠. 개미요.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해도 끼치지 않으니 이건 있으나 마나. 거미는요? 숨어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없어져야 할 인간.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동물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벌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이러면 훈화 지원은요? 이거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네, 하여튼 머릿속에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박힐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요, 훈화로서는 아주 아주 썩 좋은 훈화예요. 그럼 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 앉혀놔놓고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훈화를 듣고, 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면요? 훈화로서는 아주 좋지만, 설교로는요, 이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설교에?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성경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인간, 예수, 이 세 가지 요소는 필수거든요. 이 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어떻게든지요. 근데 이 훈화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럼 이 땅에는,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읽고는 설교를 이렇게 막 쭉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강도. 이거? 없어져야 될 인간. 그 다음에 있으나 만한 인간? 제사장이나 레빈이나. 이게 있으나 만한 인간이에요. 꼭 필요한 인간. 선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 설교하면요. 여러분 앞에 교장선생님 훈화하고 이 설교하고는요? 소재는 바뀌었지만 내용 자체, 구성 내용은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훈화밖에 안되고 설교가 될 수 없다 그런다면, 비록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해도 그 얘기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 현주, 그땐 전도사니까요. 현주 목사한테 앉아 농담 삼아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런 식의 설교는 안 된다. 그랬더니, 누가 그런 설교 합니까? 했는데, 신대원 교수가 해버렸는데, 어떡해. 신대원은 또 명확해요. 요즘 검색 기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검색을 해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설교를 했느냐, 검색을 탁 해보면요. 몇십 년 전에 그것이 다 튀어나와요. 근데 검색을 장난삼아 해봤더니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설교를 이 본문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했던 본인의 설교를.
리메이크예요.
예, 똑같이 또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던 것은요. 신대원에서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들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많았단 뜻이에요. 대표를 하나 찍었을 뿐인데. 그때 현목은 누가 그런 설교 합니까 하는 걸로 봐서 들은 바가 없거나 아니면요 그런 설교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 입력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설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설교냐 그냥 좋은 얘기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책 펴놓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설교는 아니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게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써서 이게 아주 좋은 재료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설교로 쓰이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간단한 답은 이거예요. 여기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설명이 가능하도록 이어나가면 설교로서의 가능성은 있어지죠. 왜요?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러면 설교로서의 그 필요 요소를 갖추어 가는 거죠. 아, 그럼요. 아니,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설교 중에. 제가 그 신대원에 갔을 때 성경 프로그램을 하나 샀는데, 그것도 돈을 많이 줬어요. 아, 일반적으로는 저게, 만 원만 주고 몇십 개씩 주는 그 복제품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래도 나는 값을 줘야 안 되겠냐 싶어서 하나 샀더니 거기서 이제 사은품이라고 설계집을 하나 끼워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너무 설계집 잘 안 보거든요. 근데 하나 끼워주는데 더 가서 펴봤더니만 아 이거 잘 됐다. 그 서재 포항에 꽂혀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거기 소복이 들어있어요. 1번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야. 그 엉터리 설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처럼 말이죠. 순종해서 도착해가지고는요. 자기 몸도 기구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소 가지고 설교한 것 중에 제일 감동스러운 설교가 그거죠. 근데 그건 틀렸어요. 왜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설명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숙대밭을 만들고 가는 게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징계냐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건 빼버리고 여러분 소가 지가 헌신하려고 그걸 끌고 그래 갔나요? 심지어 새끼도 떼놓고 그죠? 울며 울며 갔잖아요. 우리도요 자식이고 가족이고 다 떼놓고 울며 울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자신을 온전하게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거 얼마나 감동적이야. 뭐 하지는 못할 망정. 일단 감동. 이런 식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전혀 제외하고 이런 감동만 주는 설교는 감동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책 그러니까 1번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설교를 이래 하면 안 된다. 그때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1번부터 시작해가 그런 얘기를 참 그분은 희한하죠. 그분은 그 설교집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보니까 희한하게 설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식 못하면 자기 따나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은혜롭고 감동적일 수는 있어도 그건 설교는 아니야. 잘못돼. 왜 한 사람이 낸 설교집이 온통 그럴까요? 이 뭐라 그러나 소위 말하는 성경 보는 관점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가 보는 성경은 다 그렇게 보이더라. 참 너무 그래도 안 되겠지만 우리 이런 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넘어갑시다. 38절에서 42절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 자매간인데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은근히 책망하시죠. 책망받은 사람이 언니예요. 마리아가 책망을 들었네요. 마리아가 책망 듣게 된 주 원인이 뭐예요? 마르다가 책망받은 주 원인은요? 동생이 되게 미운 거예요. 왜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지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만 듣고 있다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마르다가 책망받게 되는 주 원인은 어떻게 본다면 분주함 때문이에요. 분주했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잘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요, 일이 너무 많아지면 자꾸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 화풀이를 어디다 하나요? 뭐 어차피 식구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너무 분주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분주해지지 않도록 적당히 일을 줄이는 지혜가 또 필요해지는 거죠. 경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제가 말하면요, 교회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동생이란 게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일도요, 너무 분주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동생이 미워지면요,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예수님 이것 좀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면 하나님께 고자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고자질하시나요? 기도하면서요, 고자질해요. 그것도 어떤 기도요? 공중기도를 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느끼시나요? 공중기도는 정말 교인들을 대표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은근슬쩍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노골적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좀 더 넘치도록 해주세요. 뭐 어쨌단 얘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요즘 은혜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는 늦게 제대로 오는데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겨냥해서 하는 기도.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어느 놈이 꼭 들어야 되는데 하고 거기 겨냥해서 해놨는데 그럴 때는 하필 그 사람 없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설교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네, 목사가 누구를 공격을 하게 되거나 한풀이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 참 목사님 기도가 만약에 누구로 공격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 보통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안 하면 되죠. 그럼 안 하는 게 또 무슨 죄가 아니고요. 그게 동의 못 하면 안 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에 부닥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분주하고 누가 미워졌어요 갑자기. 그럴 때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두 여자가 둘 다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만 딱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뭐 다 굶으면 되잖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굶더라도 내 말을 들으라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잘못하고 한 사람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다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이 누구는 이쪽에 들어가고 너쪽은 저쪽에 들어가고 이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예수님 말씀은요, 마리아는 더 좋은 걸 택했으니 놔둬라. 막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식당 일 아무도 안 하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로 인해서 너무 분주해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셈이죠. 교회에 뭐 말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다 들어가 버려 이러고 나면요, 다른 일은 또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서 해나가되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걸 잊지 말라, 그런 뜻을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11장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천사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앞부분 조금만 봅시다. 1절에서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예, 일단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오해가 많은 구절이니까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네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예수님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기를 때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요 본을 보여줘 가면서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죠 그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좀 되고 방향을 잘 잡아 놓으면 아이들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 편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거 이래야 된다 어째 된다 참 어렵습니다. 그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원리들을 본을 잘 보여 놔놓으면 애들이 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편합니다. 특별히 기도도 예수님께서 늘 본을 보이셨다기보다가 예수의 삶이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죠.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받으셨다는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너무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아주 요약본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부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르진 않았어요. 아버지인데 왜 안 불렀을까요? 감히, 예. 너무 먼 아버지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가까이 가지를 못했단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는 게, 예수님께서 쓰신 말이요. 그 당시 쓰신 말씀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으로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아바, 이렇게 됩니다. 아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또 아빠라고 해야 되느냐 뭐 어째야 되느냐 시끌벅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주 친근한 부름이라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었다는 점을 기억을 하면 여기 아버지요 하는 거는 너무 좀 어른스럽다 그럴까요? 엄숙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라고 번역해도 무난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하고 부르라는 얘기죠. 단순한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이 뭐 달 보고도 빌고 해 보고도 빌고 그럴 때요 뭐라고 비나요? 시작을 뭐라 했겠어요? 달 보고 해 보고 물도 넣고 빌 때 뭐라고 빌어요?
천지신명께 빌나이다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일어나가죠.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부르는 건데 옛날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어떤 신들도요, 그 신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런 게 없어요. 덮어놓고 뭐만 해요? 빌어제끼기만 하지. 이런 점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고 어떤 분이신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명확하게 그분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게 기도의 전제다. 뭐 그런 말이 여기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 천지신명이 됐든 산신령이 됐든 햇님이 됐든 달님이 됐든 내 기도만 들어주면 오케이.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 그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무조건 하고 우리 아들 잘 되게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도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계도 없이 그냥 대놓고 내 얘기부터 그냥 하기 바쁜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기도가 이상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 시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어떠한 분이냐를 먼저 언급하라는 얘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고 존경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우리와 전혀 구별되는 정말 거룩한 분이시요.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옛날에 주기도문에 이게 이제 나라가가 안 돼 있고요,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런다. 그 뜻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라 이익하는 거, 고로 축격조사입니다. 그러나 뭐 일찍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좋은데, 그런 게 맞죠. 여러분, 우리에게 존경과 거룩함을 받으실 만한 그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쉬운 말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이죠. 이 소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란 것은요, 언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아니면요,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그걸 먼저 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기도하고 좀 다른 점이 많다, 그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우리를 위한 기도가 짤막한데 요것만 가지고 봐도요, 여러분 요거 좀 빼거나 고치고 싶은 거 있죠? 빼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한 예수님께서 왜 이걸 콕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구절을 떼고 외웠대요. 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도 저 신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걸 떼고 외웠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기도문 자주 하나요? 걔 나오면 주기도문 아주 자주 하잖아요. 얼마나 많아. 그때마다 그걸 빼고 외웠다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당당하나요? 찔릴 때가 많잖아요. 와, 이 구절을 집어넣어가지고. 빼고 싶죠? 고치고 싶은 건 없나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줄려면 평생 먹을 거 왕창 주시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 한 번 하면 평생 먹을 거 왕창 주면 안 될까요? 그래 놓으면 틀림없이 인생을 베려 놓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아쉽고 힘든 게 있어야 그래도 기도하고요. 그래야 또 기도가 간절해지죠. 우린 참 미안한 게요. 별로 답답한 게 없으면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해요. 그러다가 보면 점점 기도도 안 해요. 답답한 거 하나쯤은 있어야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저 평안한 삶이 되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가 사라졌다, 됐다 이랬더니 또 하나 생기네. 아, 감사히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열심히 내가 떼돈 벌면 잘못이냐?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뭐 일 잘해가지고 대박이 터져가지고요. 왕창 생기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 로또 맞아가지고 뭐야 해가 망신 당한 사람 많아요. 당장은 좋겠죠. 근데 이게 다 그 결국은 그 인생에게 엄청난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했으니까 최소한도로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은 해야죠. 안 하면 그 다음날은 굶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하나님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저 맨날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왕창 주셔도 저 평생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믿어진다 이렇게 하면 왕창 주실 게고요. 까불지 마라 이러면 안 주실 게고 뭐 그런 구약에 만나가 딱 그랬죠. 만나도요 많이 그다가 며칠 먹으려고 그다 놓으면 다 쓰고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거두라.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고 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그 다음부터 또 좀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 할게요. 기도합니다.